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러시아 상원이 오늘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언론의 익명을 전제로 러시아 군 당국이 미국에 시리아 중부 도시 홈스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의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상원의 이번 표결은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공습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함께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를 돕기 위해 유엔에 18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겸해 열린 G7 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걸프 국가 정상들과 난민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기부금은 대체로 유엔 난민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8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10여 개 국가 지역기구 등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와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먼드 장관은 영국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며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의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일본인들의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무장반군 사이에 오늘로 사흘째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쿤두즈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하이솜 지원단장은 특히 탈레반이 장악한 쿤두즈에서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형이 이뤄지고 있고 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들은 어제도 아프간 정부군을 지원하기 위해 쿤두즈 공항 일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아프간 정보당국은 미군의 공습으로 탈레반 지원 세력 16명이 사살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남동부 조지아주에서 여성에 대한 사형 집행이 70년 만에 이뤄졌습니다. 지난 1997년 남편 살인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처분을 받은 켈리 기센다나는 오늘 새벽 애틀랜타 외곽의 한 교도소에서 약물 주입 방식으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앞서 미국 주재 교황청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는 어제 프란치스코 교황을 대신해 정의와 자비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형벌로 대체해달라는 요청의 서한을 조지아주 사면가석방위원회에 보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9월 30일 수요일,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만나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히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There are also very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무산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외교 장관들이 모여 북한의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등에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조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한국, 일본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존 케리미 국무장관,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29일 오전 뉴욕 맨해튼의 호텔에서 만나 회담을 열었습니다.
There are also very important security challenges.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the North Korea presents an ongoing security challenge to everybody.
존 케리미 국무장관은 회담을 시작하면서 영내에 매우 심각한 안보 도전이 있다며 북한이 모두에게 심각한 도전을 주고 있고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북한 문제를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이 매우 심각하다며 세 나라 외무장관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지역적, 세계적 현안을 솔직하게 논의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important for us to send out very clear and positive message to North Korea.
한국의 윤병세 장관은 오늘 논의가 매우 시의적절하다며 북한이 그릇된 판단과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세 나라가 매우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미한일 3개국 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4차 핵실험에 대해 우려하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안전보장이사회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공조해서 북한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자는 이야기와 그래도 북한이 도발을 한다면 안보리의 추가 조치를 포함해 국제사회가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과거보다 가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윤 장관은 안보리 차원에서 이전보다 더 강한 북한이 아플 수밖에 없는 조치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며 언제 어떤 형태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하지만 북한이 경제적으로뿐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더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 나라 외교 장관이 만난 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세 나라 장관들은 북한의 위협과 관련해 앞으로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면서 향후 적절한 시점에 미한일 6자 수석대표 협의를 열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14일 북한 국가우주개발국 국장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인공위성 발사 가능성을 밝힌 데 이어서 다음 날 원자력연구원 원장도 조선중앙통신에 핵뢰성으로 대답할 준비가 돼 있다며 4차 핵실험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 같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중국도 강력하게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5일 미중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거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지난 한 달간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둘러싼 관련국들의 외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됐습니다.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자가 북한 도발 반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함에 따라 북한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내비친 이후 최근 한 달간 관련국들은 정상급 또는 외교장관급에서 연쇄 접촉을 이어가며 활발한 외교전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연 것을 시작으로 지난 25일엔 워싱턴에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특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반대한다며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뉴욕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했고 29일 역시 뉴욕에서 열린 미, 한, 일 외교장관 회담에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국제사회에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3일 서울에서 열린 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북한은 평화적 핵 이용과 우주 탐사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9.19 공동성명과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6자회담 당사국들 가운데 북한을 제외한 5개 나라가 한 목소리로 북한 도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겁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30일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의 유엔 방문 성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보상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고 각국 정상은 물론 박 대통령이 접촉한 대부분의 인사들은 이런 접근에 적극적인 지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관련국들의 일치된 목소리가 확인된 만큼 북한의 앞으로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특히 중국의 반대 목소리가 이전보다 분명해진 데 주목하면서도 도발 억지 효과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들을 내놓았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중국의 대북 제재 동참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3차 핵실험 이후는 그래도 유엔 제재 이제 과거와는 비교해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에 사실 그 시진핑이 분명히 도발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북한이 하게 되면은 아마 중국도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같아요.
이에 대해 북중관계 전문가인 신상진 광운대 교수는 시 주석의 경고가 오히려 북한이 자기 길을 가도록 자극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도 북중관계가 틀어지고 있고 또 중국이 북한보다도 한국을 배려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에게 뭔가 자신의 길을 간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럼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정책 변화를 제어하려는 그런 이제 생각도 가지고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신 교수는 특히 도발 시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서쪽으로의 진출을 표방한 일대일로 외교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할 정도의 제재에 동참하기는 부담이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자주국방 네트워크의 신인균 대표는 북한이 아직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발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 이전에 미사일을 발사를 하려고 하면은 미사일을 운반해서 기립하는 시간 그리고 연료를 주입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미사일 운반 같은 그런 결정적인 행동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신 대표는 만일 기념일 전에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을 경우 북한은 보다 유연하게 자신들의 정치적인 유불리를 계산하면서 시기를 고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8일 자신들의 위성 발사와 핵 억제력 강화는 그 누구도 시비할 수도 침해할 수도 없는 주권 국가의 정당한 자주적 권리 행사라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강하게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태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9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조선 집권자가 유엔 무대에서 동족 대결에 망발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북한의 존엄과 체제를 비방하는 것은 물론 평화통일의 미명하에 외세를 등에업고 흡수통일을 실현해보려는 야망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고 공격했습니다. 대변인은 이어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모처럼 추진되고 있는 이산가족 상봉도 살얼음장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유엔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0차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고 핵무기 포기와 개혁 개방을 통한 경제 발전의 길로 나설 것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8.25 합의에 따라 다음 달 20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비난하며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예정대로 치를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30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 연설을 거세게 비난하면서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무산될 가능성까지 언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주장과 비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국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남북이 8.25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해서 신뢰와 협력의 선순환을 이루어야 되는 이때 일방적으로 왜곡 비난하고 특히 남북구입구 접촉의 합의사항이자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해서도 위태롭다라고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생각합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인도적 사안인 이산가족 상봉을 정치 군사적인 이유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하루 전인 29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은 용납할 수 없는 도발이라며 이산가족 상봉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위협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70차 유엔 총회에 참석해 북한의 추가 도발 움직임을 비판하며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의 길로 나설 것을 북한에 촉구한 것을 문제 삼은 겁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한국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북한 체제나 통일에 대해서 언급하는 데 대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며 지난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박 대통령의 대북 제의 이후 북한이 대남 비난 수위를 높인 것이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평통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남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행사 준비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상봉 행사가 열리는 금강산 면회소를 비롯한 상봉 시설에 대한 보수 작업을 진행 중이며 상봉 대상자들의 생사 확인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금강산의 그 시설 개보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10월 14일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 다 여러 가지 안전 문제 이런 것들을 차질없이 보완해서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달 4일까지 생사 확인 작업을 마치고 5일 북측과 명단을 교환할 예정입니다. 이어 8일 최종 상봉 대상자 100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에 나설 경우 국제사회의 제재 국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남북 간 대화 일정에 차질이 올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추가 도발 여부가 향후 남북관계의 최대 변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뷰의 뉴스 김은지입니다.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유엔사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가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는 또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사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는 2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모든 핵무기의 포기를 촉구하는 내용의 최종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I see no objection, so we do this. It is so decided.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조기 발효를 위해 지난 1999년부터 2년에 한 번씩 열려 올해로 9번째를 맞는 이날 회의에서 참가국들은 북한이 2006년과 2009년, 2013년에 실시한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북한의 핵실험들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조기에 발효될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종 선언문은 북한의 핵계획이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며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북한은 어떤 종류의 추가 핵실험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최종 선언문은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를 철저히 준수하고 모든 핵무기와 기존 핵계획의 포기와 관련 활동의 즉각 중단 등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최종 선언문은 유엔 안보리의 관련 결의들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의 철저한 준수를 통해 북한 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유럽연합의 페데리카 모게리니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북한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을 비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uropean Union remains deeply concerned that the DPRK has threatened a fourth nuclear test and calls on the DPRK.
모게리니 고위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 위협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어떤 추가 도발도 자제하고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모든 핵실험을 금지해 새로운 핵무기 개발과 기존 핵무기의 성능 개선을 막기 위한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은 지난 1996년 유엔에서 채택됐고 현재 183개 나라가 서명했고 163개 나라가 비준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은 발효를 위해 반드시 비준해야 하는 원자력 능력 보유국 44개 나라 중에 미국과 중국, 인도, 파키스탄, 북한, 이스라엘, 이란, 이집트 등 8개 나라가 비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이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미한 두 나라 외교 당국 간 고위급 조절에 나설 예정이라고 미 국무부와 한국 정부 당국자가 오늘 밝혔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동맹 강화 방안을 비롯해 사이버 안보와 보건, 환경, 우주 분야 등 양자, 다자 간 현안에 대한 협력 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블링컨 부장관의 한국 방문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으로 다음 달 7일에는 서울 아산정책연구원에서 미한 정상회담과 미한 동맹을 주제로 초청 강연도 할 예정입니다. 블링컨 부장관은 한국 방문을 전후해 일본과 중국도 방문합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는 미 우주비행사가 최근 야간에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한국은 불빛으로 환했지만 김정은 정권 출범 3년이 지난 북한은 여전히 암흑천지였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말부터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미 항공우주국 나사 소속 스콧 켈리 씨가 지난 26일 한반도를 촬영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트위터에 공개된 이 사진은 야간에 촬영한 것으로 한반도의 대조적인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환한 불빛으로 휘황찬란했지만 북한은 평양의 아주 작은 불빛만 보일 뿐 국토 전체가 암흑천지입니다. 우주에서 네 번째 활동하고 있는 베테랑 우주비행사인 켈리 씨는 트위터에 전기 없이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담은 위성사진은 지난 2002년 도널드 럼스펠드 당시 미 국방장관이 공개하면서 널리 알려졌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당시 언론에 한국은 불빛과 에너지, 활력이 넘치며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암흑 그 자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일은 비극이라며 사진을 자신의 집무실에 걸어놓고 자주 본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지난해 2월에 공개한 한반도 사진은 더욱 극명한 남북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은 대낮처럼 전국이 불빛을 내뿜고 있었지만 북한은 평양 등 몇몇 지역에만 작은 점 같은 불빛만 보였습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북한은 너무 컴컴해서 마치 서해에서 동해까지 땅이 없이 하나의 바다로 연결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평양이 마치 작은 섬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나사는 평양의 불빛은 마치 한국의 작은 마을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한국의 전력 소비량이 시간당 11,162kW인 반면 북한은 고작 730kW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위성사진은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한국통계청에 따르면 남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 격차는 12배가 넘습니다. 지난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발전 설비 총 용량은 8만 7천 메가와트였지만 북한은 7,200 메가와트에 그쳤습니다. 지난 1965년엔 북한의 전력 생산 능력이 2,400 메가와트로 한국의 3배에 달했지만 이후 한국의 급성장, 북한의 쇠락으로 상황이 역전돼 그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겁니다. 특히 한국은 원자력과 화력, 수력 발전의 비율이 각각 24%와 65%, 7%로 서로 보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북한은 수력과 화력 발전에 집중돼 있고 시설이 대부분 낡아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IBK 경제연구소의 조봉현 박사는 지난 6월 VOA에 북한은 2003년부터 전력 설비 용량이 530메가와트 감소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2000년도에 주로 전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러시아제 중고 전력 설비들을 도입해서 가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설비의 수명 자체가 다하다 보니까 그것을 교체하지 못하고 유지함으로써 결국은 발전 설비 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는 연료비가 적게 드는 수력 발전에 대한 의존도를 꾸준히 높였지만 열악한 저수 능력, 잦은 가뭄, 겨울엔 물이 자주 얼면서 제대로 전력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3대 세습이 이루어지고 김정은 정권이 출범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하루 한두 시간밖에 전기를 쓸 수 없다고 대북 소식통들과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이는 하루 24시간 내내 전기를 마음껏 소비하는 한국이나 중국, 일본 등 주변국 국민들의 일상과는 무척 대조적인 겁니다. 북한은 최근 당창건 70주년을 앞두고 희천발전소의 일부 발전기를 시험 가동하고 청천강 계단식 발전소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주민들의 전력 상황이 개선됐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조병현 박사는 최근 북한이 대안으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술과 자금 부족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전력 문제를 풀려면 개혁 개방을 통해 한국 등 외부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미국의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은 오늘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인권법은 북한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인권 관련 단체 활동과 탈북자 구출을 지원하자는 것이 골자라며 한국 국회에 북한 인권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는 미국과 일본이 이미 북한 인권법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는 북한 인권의 날을 제정했다면서 한국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보르센 대표는 이어 북한 인권법은 북한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북한 내부의 변화를 향하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이 무너져야만 이 고통이 끝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은 2005년 처음 발의된 이래 지금까지 한국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화요일까지 한국은 추석 연휴였는데요. 추석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역사박물관에서는 평양예술단과 함께하는 추석 행사가 마련됐는데요. 이 소식을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누나 뛰고 저 뛰고 그러는 거야. 시작! 뛰어! 누나가 뛰면은 뛰고 너 뛰고.
종로구에 있는 서울 역사박물관. 추석을 맞아 한가위 한마당 잔치가 열렸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매해 추석을 즈음해 한가위 한마당 잔치를 열고 있는데요. 올해는 공연뿐 아니라 다양한 체험 행사를 더 늘렸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의 김은숙 주임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매년 하는 행사고 올해부터 2일날 하거든요. 명절 다음 날. 그래서 뭐 공연도 하고 광장에서 체험 행사도 하고 그래서 온 식구들이 이제 명절 때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공연과 또 행사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농경 체험이라고 홀태 체험 절구 뭐 그리고 떡 매치기 하고 모든 행사에 먹거리가 빠지면 안 돼서 그런 먹거리도 정말 적은 비용으로 드실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예술단 공연은 명절 때마다 하는데 매니아층이 많아서 많은 분들이 또 함께 관람하고 계시고요.
매년 한가위 한마당에서 특히 많은 관심을 끄는 공연은 평양예술단의 공연인데요.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만든 공연예술단체입니다. 평양예술단의 김신욱 단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저희 평양예술단은 북한에서 예술 활동을 했던 단원들이 남한에 와서 우리 문화, 남과 북이 같은 언어, 같은 말을 쓰지만 그래도 갈라져 살아온 세월만큼 좀 문화가 좀 다르게 발전했거든요. 북한이 예술 문화를 우리가 많이 재현해가지고 열심히 활동함으로써 남한 사람들이 북한 음악을 보고 우리 옛날에 함께 된장을 먹고 함께 문화를 나눴던 우리 민족이로구나 그런 걸 알기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예술단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즐거운 시간 되길 바라면서 서울역사박물관과 함께하는 평양예술단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평양예술단은 한국에 많이 알려진 반갑습니다와 휘파람을 비롯해 고향의 향기, 아리랑까지 12가지의 노래와 무용을 선보였습니다.
아리랑을 가지고 우리 아리랑, 북한식 창법으로 북한식으로 평고가요 부르는 우리 아리랑, 남과 북은 함께 부르는 아리랑을 가지고 새롭게 재현했고 그리고 또 평양건무, 평양건무가 남한에서 엄청 인기 있거든요. 그리고 뭐 휘파람이나 북한에서 노래하는 평양처녀 시지와요는 북한에서 도시처녀 농촌의 시지와요를 우리가 새로 개사해가지고 평양처녀 서울의 시지와요 이렇게 가지고 노래 부르는 새로운 작품들도 많습니다.
김신옥 단장은 평양예술단의 공연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북한의 문화를 알고 북한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저희 북한 예술을 통해서 또 북한 예술을 새롭게 접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보시는 분도 있지만 이 추석 명절만큼은 또 즐겁게 좀 기쁘게 명절을 나시면서도 북한에 대해서 잠시나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거든요.
전통 민요인 아리랑도 분단 70년의 세월 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이번 공연을 통해 한국과 북한의 민요는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볼 수도 있었습니다.
북한의 아리랑은 관현악식으로 이렇게 남 국악과 민속악기 배합 관현악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편곡했는데 남한의 아리랑은 여러 가지 국악은 국악, 뭐 클래식은 클래식으로 여러 가지 아리랑 있잖아요. 그의 중심에 섰다고 보면 되거든요. 북한엔 국악이 따로 없고 옛날에 쪽에 우리 민속 문화를 그대로 재현한다고 그렇게 하지만 북한식 창법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 창법으로 편곡도 이렇게 국악식을 뺀 이렇게 클래식이나 가곡식으로 그런 식으로 편곡해서 부채춤과 곁들여서 하는 아리랑이기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좋아하십니다.
평양예술단의 공연도 보고 투호와 대형 윷놀이, 굴렁쇠 굴리기 등 다양한 놀이를 즐긴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아니, 명절이어가지고 집에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기 위해서 나와봤거든요. 이북이신 분들도 있는데 고향 못 가보시고 또 뜻깊은 시간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안 접해본 또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먹을 거리도 많고 놀거리도 있어서 조카들이랑 같이 놀 수 있기도 좋고 어머니랑 놀기도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접해보지 않은 거라서 북한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북한 사람들을 더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친근감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도자기 가지고 나오셨는데 지금 어떤 프로그램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저는 여기 불러주는 데만 있으면 도자기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무조건 갈 거거든요. 네. 사실은 옛날 도자기는 이천이나 이런 쪽 가지 여주 가지 않으면 못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저희가 들고 다니니까 더 많은 사람한테 이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러시아가 시리아에서의 공습을 시작했다고 미국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주요 7개국과 걸프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중국은 일본을 누르고 인도네시아의 고속철 수주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네, 자 먼저 러시아의 시리아 공습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이 러시아가 시리아에서 공습을 시작하면서 시리아 내전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오늘 러시아군이 시리아에서 처음으로 공습을 실시했다고 익명의 미국 정부 당국자가 언론에 밝혔습니다. 공습이 이루어진 곳은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미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는 공습에 앞서서 미리 미국에 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상공에서 미 군용기들의 비행을 삼가할 것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아직 공습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진 않고 있는데요. 러시아의 이번 공습은 이 소련 시절인 1980년대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인 후에 처음으로 이 떨어진 곳에서의 전쟁에 개입하는 겁니다.
네, 이 공습 규모 또 대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내용들이 있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다만 러시아는 앞서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은 시리아군의 ISIL 대응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오늘 이 공습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홈스는 ISIL이 점령한 곳이 아니라 다른 시리아 반군들의 거점으로 알려졌던 곳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들어온 소식만으로는 이 러시아의 공습 목표 또 의도에도 의문을 갖게 합니다.
네. 이 앞서 러시아 의회가 이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승인했다라는 소식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러시아 의회가 오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파병 요청을 승인했는데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이 러시아 상원이 오늘 비공개 논의를 거쳐서 표결을 실시했고요. 이 표결에 참여한 의원 162명 전원 찬성으로 시리아 파병을 승인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 하루도 되지 않아서 공습을 개시한 거죠.
네. 그렇다면 앞으로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게 보입니다. 러시아가 이 최근 몇 주간 이미 시리아에 무기와 병력을 대규모로 증파한 상태입니다. 시리아 서부 라타키아 공군기지에는 이미 러시아 공군 전투기, 폭격기, 또 무인기 등이 목격이 됐고요.
네.
인근 해군기지에도 러시아 군함과 병력이 추가로 파견됐는데 이미 공습을 위한 정찰 비행을 실시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이 공습을 위한 모든 준비가 이미 갖춰진 상태였는데요. 이제 의회의 파병 승인이 떨어진 만큼 이 오늘 첫 번째 공습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시리아에서의 군사작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군사 개입을 하려면 어떤 명분이 필요할 텐데 러시아가 시리아에 군사 개입하는 명분 뭘까요?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러시아는 시리아의 오랜 동맹국인데요. 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ISIL과 싸우는 시리아 정부를 돕고 또 ISIL로부터 오는 자국에 대한 위협을 막고 러시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러시아가 군사 개입을 한다면 ISIL을 겨냥한 공격에 한정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습니다. 예, 사실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을 바라보는 미국 내 시선은 복잡한데요. 미국에서도 러시아의 개입으로 시리아 사태가 더욱 어렵게 전개될 거란 우려가 많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이 최근에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발언을 보면 이 연합군 공습만으로 ISIL의 세력을 급격히 위축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이 러시아군 파병으로 이 ISIL 대응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 정부 당국자는 앞서 이 러시아가 ISIL을 겨냥한 이 공격을 한다면 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고, 하지만 이 러시아군이 아사드 정권이 이 자국민을 살해하는데 군사력을 보태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이 시리아 문제를 집중 논의했죠.
그렇습니다. 두 정상이 지난 28일 유엔 총회가 열리고 있는 뉴욕에서 양자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푸틴 대통령의 이 러시아 의회에 대한 이번 파병 승인 요청도 오바마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이뤄진 겁니다. 두 정상은 아사드 대통령의 거취에 대해서는 계속 대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러시아가 군사 개입할 경우 이미 공습 작전을 벌이고 있는 미군과 의도하지 않는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군 당국 간의 연락을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도 어제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군 당국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시리아 군사 개입이 본격화된다면 이 파병 규모는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집니다.
러시아 의회가 이 파병안을 승인했지만 파병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공군력만을 사용할 것이고 지상군 파견은 없다고 이 크렘린궁은 밝히고 있고요. 또 크렘린궁은 이번 파병이 시리아 아사드 대통령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것이라는 점도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그동안에 미군 주도 연합군의 시리아 공습은 시리아 정부 요청이나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네,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 불법이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렇다면 미국과 연합군은 그동안 어떤 근거로 시리아에 군사 개입을 한 겁니까?
미국이 군사 개입한 그 상황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미국과 이제 서방국들은 시리아 아사드 정부는 이미 합법성을 잃었다면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민주화 운동을 유혈 진압함으로써 내전을 야기했고 또 이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는 시리아 정부군이 자국민에 대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드 정부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온건파 반군들을 시리아의 합법적인 대표로 여겨왔는데요. 미군과 연합군은 ISIL이 세력을 확장하면서 민간인을 계속 학살하고 또 이 외국인 인질을 참수하는 등 끔찍한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또 이제 온건파 반군들의 공습 요청도 있었고요.
예.
이 지난해 ISIL의 세력을 위축시켜서 결국은 소탕할 것이라면서 공습 개시를 발표했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김근성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동에서 폭력 사태가 계속되면서 유럽은 몰려드는 난민들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G7 주요 7개국, 이 걸프 국가들이 난민 사태 해결을 위해서 1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요?
네, 주요 7개국 회원국과 걸프국 외무장관들이 어제 유엔 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 후에 이런 지원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18억 달러는 주로 유엔 난민기구 또 세계 식량 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기구들은 현재 난민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자 주요 7개국의 면면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이 G7 이 영어로는 Group of Seven의 약자입니다. 이제 주요 7개국 이렇게 부르는데요. 미국과 캐나다, 또 유럽에서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까지 이렇게 7개의 나라인데요. 원래 이제 경제협력체로 출발을 했죠.
예.
또 이번에는 걸프국 중에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도 이 난민들에 대한 지원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네, 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올해 유럽으로 건너간 난민이 50만 명을 넘었다라는 발표도 있군요.
네, 유엔 난민기구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매달 이제 새로운 발표가 나올 때마다 숫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 올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전쟁과 가난을 피해서 유럽으로 간 난민이 51만 5천 명을 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중에 38만 3천 명은 그리스 해안으로 갔고 12만 9천 명은 이탈리아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또 이 바다를 건너면서 배가 전복되는 등의 사고가 또 잇따라 발생을 했었는데 이렇게 바다에서 목숨을 잃은 난민도 3천 명에 달한다고 유엔 난민기구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참 안타까운 소식들을 많이 접했었는데 네. 자, 난민들은 주로 어느 나라 출신들이 많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아무래도 이제 4년 넘게 내전이 계속되고 있는 시리아 출신이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네.
또 ISIL이 점령한 이라크 출신 난민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아프리카 북부, 멀리는 아시아의 방글라데시에서도 유럽으로 온 난민들이 있었고요. 한편 유럽연합회원국들은 최근에 이 중동 등에서 온 난민 16만 명을 각국이 분산 수용하는 안을 이제 어렵게 채택을 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부 동유럽 국가들이 난민 수용 규모를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서 이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세계 여러 곳에서 고속철도 건설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중국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인도네시아 고위 당국자가 그런 결정을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고 하는데요.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특사로 일본을 방문 중인 소피안 잘릴 국가개발계획장관이 어제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고속철 건설은 중국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인도네시아는 이 자카르타와 반둥을 잇는 15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 중이고 그동안에 중국과 일본이 이 막판까지도 치열한 수주 경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중국이 승리의 미소를 짓게 됐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 고속철도 분야에서는 일본이 조금 앞서 있다라는 이 생각들이 많았는데 일본 네. 입장에서는 좀 실망스러운 결정이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일본은 뭐 기술력도 그렇고 역사도 굉장히 긴 나라 중에 하나죠.
예.
일본은 이번 인도네시아 정부의 결정에 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일본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남미 또 다른 지역에서도 고속철도 건설을 놓고 중국과 경쟁 중인데 특히 이제 인도네시아 경우에는 앞서 중국 쪽으로 좀 기우는 듯하다가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초에 건설 계획을 백지화한다. 선정 작업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일본에도 좀 희망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중국으로 결정이 됐는데 일본의 스가 장관은 사업 백지화를 발표했던 인도네시아 정부가 갑자기 중국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중국은 이렇게 수주 경쟁에서 승리한 배경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격 경쟁력에서 크게 앞서고 있는데요. 중국이 제시한 건설 단가는 일본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크죠, 가격 차이가.
예.
또 한 가지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제안에 따라서 일단은 사업을 시작할 때 인도네시아 정부의 재정 부담이나 채무 보증 없이도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일본은 오랫동안 고속철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성 또 신뢰성 등을 강점으로 내세웠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이 좌초할 경우의 위험성 때문에 인도네시아 정부가 제안한 방식은 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최종적으로 중국에 손을 들어줬고요.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이 내용을 보도하면서 일본이 세계 각지의 인프라 개발 사업을 놓고 경쟁하는 중국에 핵심 사업을 빼앗겠다면서 인프라 수출을 성장 전략의 기둥으로 삼는 아베 정권에 타격이 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고객 맞춤화 전략이 아니었나 싶은데
네.
중국이 그동안 고속철도 기술 수출을 매우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죠.
그렇습니다. 중국은 인도네시아 또 아시아 국가들 외에도요 미국과 중남미 또 유럽에서도 고속철도 건설 프로젝트를 수주하기 위해서 총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도 최근에 방미 기간 중에 미국 서부에서 고속철도 건설을 하기 위한 합자회사 설립을 타결을 지었고요. 다음 달 영국 국빈 방문 기간 중에도 이 고속철 사업을 양국 경제협력을 위한 중요한 의제로 추진할 전망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이 일본을 제쳤지만 사실 중국이 일본에 비해서 이 고속철도 기술을 도입한 역사가 앞서 언급하신 대로 좀 짧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1990년대에 이제 기술 도입을 시작해서 기술을 이제 자국 내에서 모두 부품을 생산하기 시작한 건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중국 내 여러 곳에서 고속철을 건설하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의 기술 또 경험을 많이 축적을 했고 특히 지난 2012년 개통된 베이징 광저우 기관은 전체 길이 2,300km로 세계 최장을 자랑하는데요. 중국은 이런 고속철 기술에 또 이렇게 많이 총공세를 펴는 이유가 이 중국을 중심으로 유럽과 중남미까지 이 전 세계를 경제적으로 연결한다는 이 새로운 이 실크로드 정책, 일대일로 정책에 있어서도 이 고속철 기술을 주변 국가 또 다른 먼 나라들까지 보급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중일 관계 소식 하나만 더 살펴보죠. 이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다고요?
네, 이 스가 요시대 일본 관방장관이 오늘 밝힌 내용인데요. 일본인 두 명이 지난 5월에 중국에서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억류됐다고 확인을 했는데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신원에 대해서는 전혀 공개된 내용이 없나요?
일본 언론들이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고요.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 군사시설, 또 한 명은 이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는데 더 자세한 내용은 없었고요. 한편 중국 외교부도 일본인들이 억류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봅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서쪽부터 그치기 시작해 밤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습니다. 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것도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6도에서 18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으나 낮 최고 기온은 8도에서 22도로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으며 돌풍과 함께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 남북도 전역에서 흐리고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차 그치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15도, 낮 최고 17도, 남포는 최저 16도에서 최고 19도가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18도, 강계는 최저 14도에서 최고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오전에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차츰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주 최저 17도, 최고 22도, 개성 최저 16, 최고 21도가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역시 종일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흥 최저 기온은 14도, 최고 17도, 장진 최저 7, 최고 13도, 원산 최저 14도, 최고 18도, 해산은 최저 8도, 최고 1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또 청진 최저 기온은 13도에서 최고 17도, 선봉은 최저 13도, 최고 17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흐리고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1에서 6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비가 내리다 오후 들어 그치겠습니다. 물결은 1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서남부 광시 자치구에서 오늘 테러로 추정되는 연쇄 폭발로 6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광시 자치구 류저우시 류청현과 그 인근 지역에서 오후 3시 50분쯤 처음 폭발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적어도 15차례의 연쇄 폭발이 일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연쇄 폭발로 인해 주변 차량이 상당수 파손되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넷에는 폭발 당시의 충격으로 절반쯤 무너진 건물 사진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지방정부청사와 버스정류장, 병원, 시장, 상점 등 여러 곳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공안 책임자는 특히 폭발물이 우편물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화통신은 폭발이 15개의 우편폭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 상원이 오늘 시리아 파병안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시리아에서 러시아군의 공습이 시작됐다고 미국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미국 관리들은 언론의 익명을 전제로 러시아 군 당국이 미국에 시리아 서부 도시 홈스 인근 지역에 대한 공습 계획을 통보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러시아 의회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에 맞서 싸우는 바샤르 알 아사드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군을 시리아에 파병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러시아 정부 대변인은 상원의 이번 표결은 러시아 공군의 시리아 공습에 관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지난 28일 유엔 총회에서 시리아 사태를 논의했습니다. 세계 주요 7개국 G7이 걸프 지역 아랍 국가들과 함께 최근 유럽의 난민 사태를 돕기 위해 유엔에 18억 달러를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 같은 발표는 어제 미국 뉴욕에서 유엔 총회를 겸해 열린 G7 회의가 끝난 뒤 이뤄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걸프 국가 정상들과 난민 문제로 고전하고 있는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독일의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기자들에게 이번 기부금은 대체로 유엔 난민기구와 세계식량계획에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일본은 시리아와 이라크 난민들을 위해 8억 1천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한국의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어제 10여 개 국가 지역 기구 등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한반도 정세와 국제 현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윤 장관은 이날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과 가진 회담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 장관은 다음 달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해 북한이 도발에 나설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사회가 단합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먼드 장관은 영국도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장관은 또 태국 외교장관과도 만나 태국이 북한 문제에 있어 건설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며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일본인 두 명이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수개월째 억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지난 5월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중국 당국에 구속됐다고 밝혔습니다. 스가 장관은 자국민 보호 차원에서 제외 공간을 통해 적절히 지원하고 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일본 언론들은 이들 두 명이 모두 남성이며 한 명은 저장성 해안가의 군사시설 근처에서 또 다른 한 명은 북한과의 접경인 랴오닝성에서 각각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홍내희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인 두 명이 간첩 활동을 해온 혐의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도시 쿤두즈에서 정부군과 탈레반 무장반군 사이에 오늘로 사흘째 교전이 계속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유엔 아프가니스탄 지원단은 쿤두즈에서 벌어지는 무력 충돌로 100여 명의 민간인들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6천여 명이 피난길에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니콜라스 하이솜 지원단장은 특히 탈레반이 장악한 쿤두즈에서 재판 절차 없이 즉결 처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환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군 전투기들은 어제도 쿤두즈 공항 일대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